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이 몇 시죠? 예, 핸드폰을 보시거나 시계를 보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왜 시간을 묻냐 뭐 이런 말씀도 있을 텐데 이런 질문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시계나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지금이 몇 시인지 확인할 수 있고 뭐 어색한 질문이 아닐 겁니다. 쉽게 답하실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역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목을 보시고 새 시대를 살아가시고 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하, 얼마나 하늘의 지혜를 받으신 분이십니까? 그죠? 참 이렇게 물으면 이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도 잘 모르겠고 또 지금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도 생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우리 지금의 시대는 여러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감각의 시대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대에 지나간 지는 오래됐고 또 요즘에는 뭐 AI 시대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변혁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고 옛날 폰 사용한다고 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또 어떤 분들은 졸업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떤 학창시절의 상처에 얽매여서 오늘의 나의 삶을 여전히 평가하면서 그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새로운 직장이든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완전히 그때그때마다 다른 삶을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과거의 기준을 내려놓고 늘 새로운 기준을 맞춰서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잘했는지 또 아니면 얼마나 내가 규칙을 잘 지켜왔는지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쩌면 면에서는 참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마치 아직 율법의 시대에 머물러서 그것에 구속되어 갇혀있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도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시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예시대, 곧 율법의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이 당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열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늘나라에 속하신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도래한 이 새로운 시대 그리고 하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몇 가지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 속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정체성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극과 극의 평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요, 침례 요한의 어떤 신앙의 상태나 그의 성품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인류 역사의 전체를 통틀어서 여자가 나온 자 중,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이런 위대한 어떤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보다도 이 평가에 있어서는 요한에게 자리를 다 내줘야 돼요.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우리가 큰 자라고 자랑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무엇이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가? 어떻게 더 위대하게 하는가? 세상은 업적과 어떤 영향력, 여러분이 무엇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값을 매길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요한은 그 모든 기준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도 그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와 그 언약의 모든 말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준비하면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보다 그의 성취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그 자가 더 큰 가치가 있는 자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라고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그 당신의 자녀들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어떤 업적이 아니라 바로 신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죠. 침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침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완성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신분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이라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 은혜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 이 천국을 향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범했을 때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 제사를 매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은사라든지 어떤 한 분의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사역의 크기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 이것은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정죄하면서 그 죄에 묶여서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인간의 성취로 계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 그 신분 자체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너무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직장에 가고 뭔가 모든 좋은 것을 하면 칭찬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못한다고 해서 자녀됨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남의 자녀가 잘해도요, 칭찬해 줄 순 있어요. 근데 내 자녀는 아닌 거예요. 함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업적이나 이 어떤 명성으로 서열이 매겨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는 은혜로 들어온 가장 작은 자가 그 은혜를 예배했던 그 가장 큰 자라고 불려졌던 그 자보다 더 큰 가치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 세상의 자리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 같은 분들, 정말 스스로도 낮게 여겨지는 것, 그러한 것들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선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9세기 그 영국의 이 브리스톨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많이 들으셨어요. 부모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대의 이름을 떨치던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하나둘씩 모아줘서 그 고아원을 세우게 됐고 그 아이들을 돌봤어요. 수천 명을 돌봤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후원을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후원을 재정들을 채워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의 이름을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만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저울로 보면 이 이름 없는 자리에서 신실했던 그의 삶이 작지 않은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뮬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정과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기준으로 그의 삶을 살아낸 거죠. 위대함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끝까지 신실했던 그의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또 나는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역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이에요? 엄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 목표의 성취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나에겐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새로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이 태도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적극적 믿음과 폭력적 저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반면에 그 새로운 시대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삶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풀면은 율법의 시대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가 여기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더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 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곧 구약의 시대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믿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된대요? 그리로 침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강렬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12절은요, 여러 해석이 있는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또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굉장히 충돌되는 말씀들이 막 이렇게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문제예요. 이게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문법적으로 이 두 가지 해석으로 다 읽힐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사로 중간태가 있고 수동태로도 쓰여져요. 이 두 가지 태가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고 중간태로 보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두 해석을 저는 이제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이해해 보면 이 중간태로 먼저 보자면 이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중간태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에 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모든 힘을 쏟아서 돌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죠. 즉 이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메시지를 외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죄 아래 있었던 자들이 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 이미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좁은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처럼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자녀로의 신분을 이미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굳게 잡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감사의 응답이 있는 삶,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때 이 경주하는 사람, 이 경주자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며 달려가고 있는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심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침노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로 이 수동태로 쓰였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수동태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폭력적인 저항을 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강탈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이 해석은 실제로는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결성이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기적들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뒤에 이 말씀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비방도 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감각한 유대인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요한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12장을 넘어가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불신과 방해가 가증되고 있다는 것을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해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얘기하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곳마다 폭력적인 저항의 태도로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도 저항 없이 순탄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것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고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정말 충돌하는 듯한 이 해석이, 모순되어져 보이는 이 해석이 실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진실을 두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겹쳐서 보면요, 더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선물을 받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만큼 정말 소중하고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돌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은 바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이 두 가지 반응이 함께 나타나요. 은혜만 있지도 않고요, 박해만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쩐 사람은 폭력적인 저항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 둘이 함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은혜를 향해서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폭력적인 저항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태도를, 이 기준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돼요. 바로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삶의 열매를 그 마음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이 사람들의 영적 무감각한 상태를 하나의 비유로 날카롭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즐거움과 기쁨의 초대에도, 어떤 슬피 우는 자리에 있어도 누구도 그 다친 마음을 열지 않고 관심도 없고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요,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을 장터가 있는데 그 장터에 보면은 빈 큰 터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은 뭐 장 보느라고 왔다 갔다 해도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막 놀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놀이를 하냐면, 여기 표현으로 보면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을 놀이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아이들이 친구들을 불러서 막 결혼식 놀이를 제안하면서 즐겁게 노래하고 피리하고 막 함께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장례식 놀이를 제안하고 또 그 안에서 슬픔을 공유하고 그들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아무도 함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무관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혼식과 장례식 이 놀이를 제안하는 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또 현재 우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셔도 무감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 회개를 외쳐도 그저 냉랭하고 무감각해버린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역시 혹시 마치 정말 이 얼음처럼 차갑고 돌처럼 굳어있거나 정말 빛 장의 문을 탁 걸어 잠근 그런 문 닫힌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주시지만 듣지도 않고 열지도 않는 그런 냉랭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즐겨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밭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밭이 뿌리지 내리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즐겨받을진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아, 제 머리 스타일이가 목사님 왜 저러지? 아,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이런 거에 감심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즐겨받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런 마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조금 가른각도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 직접 사역에 적용하는 그 비유가 있는데요. 18,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침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금욕주의적인 삶,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석청을 마시고 광야에서 살아내고 그 모든 뭐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습을 봤던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이 침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렸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외쳐도요 미쳤어 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파티를 좋아하는 탐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이고 결국 그렇게 매도하면서 자신들이 믿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지혜와 삶이 옳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래된 우화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떤 우화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나귀가 장터에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그 좀 나이가 있으신 아버지가 아들과 나귀와 함께 쫙 장터를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 나귀에 타고 아들은 걸어서 장터를 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걷게 하다니 정말 매정해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희 젊은 놈이 응? 아버지는 걸어다니게 하고 이 불이 막 심하네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둘 다 나귀에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이제 막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짐승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혹사시킨다고 비난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귀를 타지 않고 짊어지고 저가는 저런 어실속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문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애초부터 무엇을 하더라도 트집잡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그 구경꾼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오래된 우화는요, 마치 지금 현장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세대의 모습을 잘 겹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비난할 준비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진짜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찬양과 기도를 할 때도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가 우리도 있어요. 어쩌면 목회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함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가오셔도요, 세상의 추구에 편승하고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와 불평과 이유들을 쫙 늘어놓으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너무 실수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좀 일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먼저 트집 잡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향해서 어떤 식으로든 꼬투리 잡고 곡해하고 비난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세상 방식에 우리를 초대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놀이에 반응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합류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회유하거나 비난하고 조롱할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비난과 오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온갖 비난과 조롱과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불신자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 마음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서 받아들이는 지혜자가 되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반드시 옳게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